화요일 아침 법률 이야기 나눠주실 그럴 법도 하지 김지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지미입니다.
밤새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너무 더워요.
아, 이게 진짜 잠을 잘 자야 다음날 그 컨디션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 잠 설치셨다는 얘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덥습니다. 이 더울 때 좀 이 쾌적하고 또 쾌청한 뉴스들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법률 이야기는 어떻게 좀 상쾌한가요?
법률 이야기 중에 상쾌한 이야기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아,
네.
아, 또 안타깝네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범이 발견이 된다. 그럴 네.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네네. 나는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 요거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그렇죠. 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이고 하나는 뭐냐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다라는 네. 거 하나.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경찰이 이제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검찰에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럼 검찰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를 기소할지 말지 뭐 이런 걸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이제는 경찰이 사건을 일단락 짓고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불송치 결정.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뭐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니까 이제 검찰에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라고 경찰이 이제 그 결론을 내린 사건들도 일단은 한 번은 검찰이 보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일련의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시행 규칙이 개정되고 이게 입법 예고된 건데 뭐냐면 경찰에서 일단은 결론을 내려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에서 기록을 보다 보니까 이 사건 경찰에서는 A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보다 보니까 이거 B가 실제로 범인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검찰이 그냥 수사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돼 있으니까
6가지로 제한돼 있죠.
네, 네. 6대 범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진범을 밝혀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찰에 다시 보내야 되는 건지가 이제 모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말하자면 비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 그러면 이거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하자라고 해서 그 내용을 추가로 넣었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뭐 지금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일 거예요.
네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 규정들이 이렇게 마련이 됐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그럴 법도 하지. 41년 전, 그러니까 1980년이 되겠죠. 전두환 군사 정권에 맞서서 시위를 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20대 대학생이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일들이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검찰총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이었고
그렇죠.
현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이제 적폐청산이었어요.
네.
당연히 검찰 관련해서도 적폐청산 작업이 이제 정권 초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사 문제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권력기관 중에 한 번도 지난 그 과거사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이 검찰이었어요.
아.
네, 그랬던 검찰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문무일 총장 시절에 문무일 총장이 먼저 사과를 했거든요.
음흠.
최초로 검찰의 사과가
네네.
있었던 것이고
지난해의
예. 과거에 대해서 그 차원에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6년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라고 해서 우리가 진화위라고 부르는
그렇죠.
조직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2기, 3기인가가 하고 있는데
음흠.
그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진화위에서 과거사 사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검찰에 직권 이거 너희가 재심 청구해야 된다고 잘못된 거다. 해라라고 권고한 사건이 70여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그동안 안 하고 있었죠, 사실은. 어허, 어허. 네, 그랬다가 이제 2017년부터 2018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73건을 받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직권 재심을 이제 하겠다. 아까 TF까지 구성을 됐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쭉 현재까지 재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말하자면 이제 검찰에서도 잘못된 걸 알고 있었으나,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큰 사과 없이 진행되어 왔던 부분을 친화위에서 이거 잘못됐으니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네. 라는 얘기 권고가 있었고 검찰에서 여기에 대한 어찌 보면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늦었죠. 2006년도부터 있었는데 2017년 18년도 돼서야 그러니까요. 이제 네.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은 한 10년 넘게 뭉개고 그러네요. 있다가 예. 그나마 뒤늦게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직권 재심하고 있고요. 음흠. 원래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로 검찰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 나만 뭐 내가 당사자일 때 내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흠. 그 이유는 우리가 법에서 검찰 공익의 대변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 객관 의무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그 말은 형사 소송에 들어가면 검사는 피고인하고 뭐 반대 당사자의 입장이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공익적인 관점에서 뭐 피고인한테 유리하거나 이런 점이 있어도 너희가 주장을 해줘라라는 의무가 있다는 거고 그 일환에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로 이제 검찰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있고 최근에도 뭐 30년 만에 무죄로 재심 통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이러한 네. 뉴스는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뉴스입니다.
이게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80년이면 이제 뭐 신군부가 들어설 그렇죠. 바로 그 타이밍이었고 네네. 계엄이 발효가 됐었고 당시에 대학생들이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자부를 붙인다든지 네. 이런 일들로 하여 다 유죄 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유죄였던 분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죄가 없다 혹은 잘못된 판결이었다 등등에 대한 재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좀 주요한 인물들 중에 이소선 여사가 있죠.
네, 네. 우리 전태일 여사의 어머니였었던 이소선 여사께서도 그 80년 그 당시에 그 계엄령 선포가 있었을 때 네. 계엄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도했다라는 혐의로 1년 선고받고 복역하셨어요.
네.
그 이소선 여사에 대한 재심은 작년 5월에 있었고요. 그래서 재심 결정을 내렸고 뭐 관련해서 당시에 80년 뭐 81년 뭐 그 즈음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분들 5명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고 뭐 돌아가신 박세경 변호사라고 네네. 계시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때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집에서 그냥 정치 토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너희가 옥내 집회한 거 아니냐. 계엄령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고초를 겪으신 적이 있었는데 이분의 경우도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된 적도 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사위원회 활동들 이후에 뭐 조금씩 바로잡히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실수로 바다에 빠진 연인을 구하려다가 함께 목숨을 잃은 남성. 이 남성이 소송을 통해서 의사자로 인정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의사자로 인정되는 그 지점들
네.
어떨 때는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좀 모호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 현행 의사상자법, 그러니까 의사자와 의상자
예.
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뭐 생명이나 뭐 신체 혹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구하려다가 죽거나 혹은 다친 사람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당연히 예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돌아가신 분은 이제 의사자가 되고 다친 분은 의상자가 되는 건데
네.
이분들을 이제 의사상자로 지정을 해서 뭐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의료급여와 같은 이제 예우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건 좀 안타까운 그 뉴스인데요. 이제 지난 2018년에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여성이 사진을 이제 그 T 찍히는 사람이 되고 예. 남자친구가 사진을 찍어주는데
예.
이게 그 바닷가 근처에서 미끄러웠던 거예요. 어허. 그래서 여성이 여자친구가 바다에 빠진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바로 뛰어들어왔어요. 구하려고.
네.
그랬다가 두 사람이 다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남자친구의 유족이 이거 다른 사람 목숨 구하려다가 죽은 거니까 의사자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네.
우리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뭐 구조행위 했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이유로 이제 인정을 안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법원에서는 유족의 네. 손을 들어준 거죠.
네, 맞습니다. 유족의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의사자로 인정을 해줬어요.
결과적으로 뭐 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이러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몸을 다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원의 해석.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문자메시지 온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안세준님인데요. 김지미 변호사님 등장음악 깡보다는 핑클의 영원한 사랑 보이프를 어머. 추천합니다. 아 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핑크의 영원한 사랑 잘 들어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세준님의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바나나 우유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십니다. 1275님 안녕하세요. 우유 배달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덥네요. 이제 배달 마치고 우리 3공주 깨우러 출발합니다. 힘들지만 화이팅이요. 예. 새 공주님 얼굴 보시면서 환하게 웃는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미 변호사도 네. 문자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5340님, 저는 곤유부 알람에 일어나고 곤유부 끝나는 시간에 통근버스 타러 갑니다. 저의 하루 시작은 곤유부와 함께 고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조영성님이 질문 보내주셨어요. 광주에서 곤유부 주파수가 뭐예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SBS 러브 FM은 그 전파로는 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과 또 경상도 이제 부산 KNN이 방송이 되는 부산 경상 남도 지역에 송출이 됩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SBS 고릴라 앱이라든지 뭐 유튜브 시교라로 접속하셔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그렇고요. 다시 듣기는 언제든지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지미 변호사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